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책 읽는 나라 스웨덴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맞아요. 전 세계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그 저희가 녹음 끝나고 가면서 나도 이제부터 책을 열심히 읽을 거야. 라고 결심만 했었습니다.
책은 안 샀나요, 혹시?
네, 오늘도 교보문고에 들렸다 왔는데 네.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돼요.
네, 도발적 질문이에요. 혹시 굶어본 적 있어요?
씨? 아, 굶어본 적이요?
네.
제가 또 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네. 북한에 있었을 때 굶어본 적 있었어요?
북한에 있었을 때 막 굶지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아쉽게 먹는 게 되게
늘 충분하게 먹지 못한
충분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네. 오히려 한국에 와서 더 굶은 것 같아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굶는 건가요?
한국에서 다이어트 하느라 굶은 적도 많고요. 네, 또 일하다 보면은 맞아요, 또 바빠서 맞아요. 못 먹었던 적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일하다가 바빠서 못 먹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네. 사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먹어야 되는데도 먹을 게 부족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과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겠다는 사람들. 이것을 연결해주는 단체를 소개를 할 생각이에요.
진짜요? 네네네. 이런 단체가 있어요?
네. 그런 단체가 있고요. 대신 이제 먼저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한번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네.
일단 오늘은 질문이 두 개나 되네요. 혹시 전 세계에서 네. 기아 상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안 좋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사실 저는 북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북한보다 또 심각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프리카 나라들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네네. 접하게 되는데 기아 상태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북한도 뭐 한때 굉장히 심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죠. 네.
대체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네.
그중에서 가장 심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 나라네요.
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그거예요. 매년 10월 전체 인구 중에서
네.
영양 부족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이렇게 쭉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기아 수준을 이제 100으로 가정했을 때
네.
50 이상이면 매우 위험할 정도로 기아가 심각한 나라 이거고요.
네.
그다음에 20에서 34 정도 되면 뭐 심각한 대충 심각한 나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10점보다 좀 낮으면 이것은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나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네.
건데 여기 보면 조사 대상은 한 117개 나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네.
1위. 극히 위험한 나라죠. 53점 정도 얻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첫 번째로 식량 문제가 제일 심각한 나라로 꼽혔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예멘, 한 45점 정도. 그다음에 차드라고 하는 나라도 있네요, 아프리카에.
네.
그리고 이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도 역시 심각한 나라고 잠비아도 심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5개 정도 나라가 모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이 점수대로 하면 27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나라로 들어가긴 해요.
그러네요.
네, 심각한 나라로 들어가긴 하는데 심각한 순서대로 쭉 따져보면 대부분 아프리카 나라인데 좀 특이하게 북한이 26번째 나라 정도 됩니다.
이게 26번째라는 거는
심각한 수준으로 아까 얘기했던 중앙아프리카 제일 심각한 나라 그 뒤로 이제 예멘, 차드,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이런 순서였는데 북한이 한 10번째에서 20번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한 8억 명 정도는 먹을 게 충분하지는 않은 역시 지금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는 기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한국에 와서 늘 느끼는 거지만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네네. 굶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네요.
먹고 그냥 다시 개원해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살이 쪄서
그러니까요.
그런 저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또 반성하게 되네요. 네. 근데 아프리카 나라들이 식량 사정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네네. 왜 이렇게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일단 뭐 아프리카 나라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척박한 환경의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후나
그렇죠.
땅이나
비가 안 온다거나 예, 뭘 심어도 잘 안 된다거나
네.
사막도 있고
맞아요.
이런 척박한 환경도 문제가 되고요. 또 환경도 안 좋은 데다가 농업 기술 수준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많이 생산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또 많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기후나 땅이 안
그렇죠.
좋은 데
그
불구하고
선진 사회고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있거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환경이 어려워도 해결할 네.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런 측면에서도 정치적으로 좀 무능한 경우 아니면 정치적으로 싸우느라고 그런데 네. 어떤 에너지를 돌릴 수 없는 그런 경우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은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 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네.
전 세계 총량으로 보면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은 현재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량이 어떤 나라는 많이 생산되는데 많이 버려지기도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적지 않은 식량이 버려지는데 대략 세계 식량 계획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한 40억 톤 중에 3분의 1은 해마다 버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충격적인데요.
3분의 1이면 적은 양이 아니죠.
아, 적은 게 아니라 3분의 1이면
놀라운 양이죠.
너무 놀랍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연간에 약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1200 조 원, 한국 원으로 그 정도인데 달러로 하면 한 9,6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도 잘 안 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식량이 버려지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 네. 만약 버려지는 음식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음식이 굶주린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한번 나눠보자.
네.
남는 음식이 있으면 좀 내놔라. 그러면 네.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그걸 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학자도 있고 단체도 네.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 있는 비영리 민간 기업인데요. 이피드 헝거스라는 좀 길죠. 이피드. 이피드는 이거 식량이라는 것 같고 헝거스는 굶주린 사람들이니까 이피드 헝거스.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요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애쓰기 시작한 거죠.
네, 참 고마운 그런 네. 단체네요. 이피스 헝거스. 그런데
네.
이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버려지는 음식을 그럼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대표는 마르샤라고 하는 인도계 사람이에요. 미국인인데요.
네.
컴퓨터에 홈페이지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가지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은 여기에 등록해서 나는 필요하다, 어느
네,
지역에 사는
네.
누구다 이걸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음식이 남는다. 그래서 나는 나눠줄 수 있다. 이 사람도 거기 등록해서 나는
네.
어떤 음식을 갖고 있고 이게 언제쯤까지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 회사는 어디에 있다, 연락처는 어디다 이걸 적는 거예요. 동시에 양쪽 다 필요한
네,
사람과
네.
음식을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다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기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그중에 자기가 원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 음식을 받아가는 이런 장치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는 거고요. 또 음식 가운데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음식 거의 다 있죠.
그렇죠. 네. 어떤 음식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팔질 않거든요.
네. 네.
그럼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유통기한도
해서
그러면 다 입력을 해놔야겠네요.
입력을 다 해야죠. 그래서 네. 빵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일주일 남았다고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일주일 후가 되면 그 빵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사라지는 이런 식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음식이 필요하면 이 이피드 헝거스에만 접속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현재 이 사이트는 주로 미국하고 인도에서만 현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인도 내에서는 이 사이트를 가지고 서로 음식을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요. 다른 나라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점차 확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도 음식물 낭비가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말해 뭐합니까?
하루 평균 음식물 네. 쓰레기 양이 16,000톤 정도가 된다고 그러네요. 16,000톤. 그러니까 1톤 트럭에 16,000 되죠.
아,
하루에 한국에서 네.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이건 글쎄요. 음식물 쓰레기 16,000톤? 정말 놀랍게 많은 양인데요.
맞아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한 160억 달러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 중에 한 70%는 그냥 보통 집 또는 소형 음식점에서 다 네. 버려지는 것들인데
맞아요.
이걸 한국 같은 데서도 이런 어떤 사이트가 생겨서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 아닌 또 다른 곳에서도 이걸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그렇죠. 국가 안에서도 네, 가능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려본 사람이라면 다 느꼈을 거예요. 네, 네. 야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고 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네. 유통기한이라는 개념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계란을 뭐 20일이다 또는 열흘이다 이렇게 유통기한을 정해놓으면 열흘이 지났는데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팔지 않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아, 그럼 뭐 다 버려지는
우유도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통기한 에.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3일이다 5일이다 네, 정해놓으면 3일이나 5일 후에 반드시 우유가 상해서 못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팔을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혹시 모르니까.
아, 그럼
그래서 자동으로 그걸 폐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폐기? 그런 음식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버려지는 양이 많은
음식을
거죠.
음식을 만드느라고 돈 들고.
그렇죠. 또
네, 버리느라고 그것도 버리느라고 또 돈 들고.
네, 이런 문제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네. 혹시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나요?
유통기한 요즘 북한에도 이런 가공식품들이 네. 나오면서 유통기한이라는 걸 옆에다 적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실 북한 사람들은 아직 그런 유통기한이 익숙해져 있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음식을 먹고 그러진 않을 것 그러니까 같고 무조건 있으면 드실 것 같아요.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은 유통기한을 지킬 때까지 식량이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그럼요.
유통기한이 의미가 없어서 버려지는 건 없겠지만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아요.
사서 먹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비를 하죠.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기가 밥을 먹고 남길 네. 때 다들 네. 죄책감을 엄청나게 느껴요.
아,
이거 북한에 북한에서 이게 맨날 이 얘기를 다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남는 사람들이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 16,000대가 버려진다니요. 음식물. 그게 다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국제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트를 만든 샤르마 씨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 기아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분 표현은 그거예요. 식량 불평등 이런
네.
표현을 쓰는데 식량 배분이 잘못돼서 기아가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네.
너무 많이 생산돼서 남는, 버려야 되는 이런 나라의 식량을 어쨌든 부족한 나라 또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남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식량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네.
기아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의 주장은.
그렇죠.
네.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그게 푸드뱅크라는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한 업체 또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식품을 어떤 그 푸드뱅크라는 곳에 줘요. 남는 식품을 주면
아, 남는 거.
네, 그것을 이 푸드뱅크라고 하는 그 좀 기업 같은 건데 그 단체에서 부족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나눠주는 일. 이제 이것은 그냥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쫙 수거를 해요. 예를 들면 제과점 또는
네.
상점에서 물건이 이제 식량이 남는 사람들한테
네.
쭉 거들어 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또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다 나눠주러 다니는 이런 푸드뱅크 트럭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음식물 나누기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푸드뱅크 음식 은행이라는 뜻인데
그런 네.
한국에도 네. 푸드뱅크가
네, 있어요.
있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 주로 음식을
네.
나눠주고 있나요?
지금은 식량이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밥을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안 계시거나
네.
아니면 있어도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밥을 좀 아침이나 점심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결식 아동이라고 부르죠.
네.
이런 아동들. 그다음에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도 일하는 게 어렵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분들.
네.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급식소,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라는 곳에 와서 먹기도 하는데 이 무료 급식소에서도 이런 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런 데에서는 이 푸드뱅크에서 가지고 있는 음식을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다 배달을 해주는 거죠.
네. 이제 북한 동포분들이 들으시다가 놀라실 것 같아요.
왜요?
아니 한국이 그렇게 잘 산다면서 네. 한국에도 정말 굶는 사람이 있다고 이러면서
있죠, 있죠. 물론 놀라시는 이제 뭐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푸드뱅크에서 뭔가 음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배급을 하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푸드뱅크 같은 곳이에요.
네. 외국에서도 이 푸드뱅크가 좀 많이 맞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967년부터 이게 생겼어요.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고 캐나다 같은 경우 81년도, 프랑스 84년도, 독일은 86년도쯤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런 푸드뱅크 사업이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90년대 말에 생겼어요.
네.
가지고 이제 푸드뱅크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빵집에서 예를 들면
네.
유통기한이 뭐 한 2일, 3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으면 사람들이 잘 안 사잖아요.
아, 그렇죠.
어차피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푸드뱅크에 전화를 해서 우리 음식 푸드뱅크에 가져가겠냐 하면 푸드뱅크에서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죠. 어차피 버리는 것도 거죠. 돈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푸드뱅크 음식이 생기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나면 안 받아요.
네.
푸드뱅크 음식은.
아, 푸드뱅크도 유통기한 지나. 그럼 유통기한 지나면 무조건 버리는 거네. 어쨌든 버리는
어쨌든
거네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푸드뱅크는 유통기한이 아직 안 지났지만 그러나 네. 일반인이 잘 안 살 것 같은 그런 기간의 제품들을 사서 배달하는 거죠. 모아서.
네. 아,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네. 좀 자책도 많이 하게 되고
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네요.
지금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제도 시스템인데
네.
음식을 남는 음식 북한 주민들하고 함께 좀 나눌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푸드뱅크 같은 경우 어차피 트럭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푸드뱅크를 그날 수거를 하면 다음 날쯤에는 북한에도 분명히 필요한 곳에 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하죠.
아마 북한 당국과 협의를 해서 아니면 북한의 각 도, 시군 인문위원회가 연락을 해서 그런 푸드뱅크 빵이나 통조림이나 음식들을 배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북한 동포 여러분 요구하세요.
네.
그러게요. 오늘은 버려지는 음식과 배고픈 사람들을 연결하는 단체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